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그저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시면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사람에 따라 동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름을 받은 자들마다 다양합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11절에 언급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지만 나머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입니다. 11절에 언급된 직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는 성도들이 각자 다양한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왜 직분을 맡겼겠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15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선행되는 것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직분을 통한 봉사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봉사일을 하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질문을 해보자면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인 무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숙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는 단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인들의 집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성숙하지 않는 자들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이 봉사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구원파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라고 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그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고 사이비들도 그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정통 기독교의 지역교회를 출석하다가 이 멀리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이사간 지역에 기독교 지역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바른 교회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가장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용어도 순수성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용어는 한자 자체가 가르칠 교 모일 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 교회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지 가르침과 배움이 있으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내걸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며 교회 조직처럼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있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신자반 제7강 교회를 보면 교회의 정의, 교회의 네 가지 특성, 교회의 사명 다섯 가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인 몇 가지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와 구별하고 교회 용어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저서 기독교 강요 제4장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교회의 표지는 전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이고, 둘째는 성례의 거룩한 시행이고, 셋째는 권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표지가 제대로 된 교회는 기독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나 교회 표지 항목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표지가 바른 교회를 찾는 첫 번째 진단 시약이라면 두 번째 진단 시약은 지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들이기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생명체이지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에 살아있어야만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지난 세기 한국 교회에서 성장처럼 그런 성장이 아닙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성장이 아니며 교회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들은 바 있듯이 성장은 반드시 성숙을 동반해야 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으며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이 사람의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퇴보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만드신 공동체를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회나 공동체는 다 인간이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좋고 선한 공동체와 단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세운 공동체나 단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신자반 7강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교회의 본질에 가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교회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본질을 모르면 교회의 사명을 모르거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곧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인 셈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2조 목적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이것은 교회의 특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부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라 함은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내주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그에 따른 당연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새신자반은 실천적인 면을 포함했습니다.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잃는다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인데 그것은 교회의 일원인 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잃게 된 자신과 더불어 정체성을 잃게 된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가 불완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왜 범죄에 빠지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코 죄를 짓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교회가 범죄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또 바른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교인들은 교회 본질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일원인 내가 문제가 되기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형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이 가견적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가견적 교회, 유형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가견적 교회라고 해서 불완전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가견적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견적 교회, 유형교회 안에 온전한 신자들이 불가견적 교회, 무형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설립의 첫 번째 목적 안에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흠이 있을 수 없으나 죄성을 지닌 인간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구성원으로 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교회의 존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뜻이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세분화하면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친교, 양육입니다. 이 양육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 봉사 부서를 통해서 하는 봉사의 그런 제한적 개념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33회가 나옵니다. 33회 등장하는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봉사로 번역한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물론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직분이 11회이며 섬김이 8회입니다. 섬김은 봉사 유사한 개념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번역으로 직분은 봉사와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단어가 섬기는 자 또는 봉사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디아코니아의 변형된 명사형이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노스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8회가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는 흔히 집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집사로 번역된 곳은 단 세 곳뿐이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일꾼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하인, 사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인 디아코네오는 섬기다라고 번역된 것이 총 37회 중 18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종들다가 7회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포함해 관련된 이 세 단어를 종합적으로 보면 섬김 또는 섬기다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으로서 디아코니아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속물의 희생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죄가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왕이 천민의 남루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왕정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긴다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디아코니아를 잘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라면, 즉 교회 본질에 충실한 자라면 교회의 사명 디아코니아 섬김은 자연스러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언제나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앉아서 대접받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할 때 시간이 지나면 이 초심을 잃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이 보상 심리로 이 식사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거나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거나 또 먼저 섬김과 봉사로를 시작한 자로서 나중에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온 자로부터 또 다른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과 가르침은 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 속 거의 죽게 된 자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디아코니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찬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지역교회 내 교우들을 대상으로 섬김과 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분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교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람들, 나아가 나라와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한마디로 디아코니아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섬김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이 섬김은 종이 주인을 수종들듯이 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하인, 사환, 수종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수종들듯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평이 있어서는 바른 디아코니아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는 귀하신 주님이 오셨기에 대접을 위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 디아코니아의 번역입니다. 마르다가 디아코니아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디아코니아는 개역개정 성경 각 줄을 보면 봉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구체적인 봉사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봉사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디아코니아의 참 정신을 몰랐습니다. 이 불평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주님을 위한 섬김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디아코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르다의 디아코니아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였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디아코니아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봉사와 섬김으로 고생할 때에 옆에 놀고 있는 사람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마리아는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르다의 눈에 볼 때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섬김과 봉사를 해야 만족한다거나 나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든지 자신이 하는 봉사로 인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마르다처럼 분주히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도 디아코니아를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것인데 섬김에는 주님에 대한 섬김이 있고 사람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물질적으로 돕기로 결정하고 도운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 부조는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물질로 돕는 실천입니다. 물질로 돕는 것과 관련된 디아코니아가 고린도 후서 9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후서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의 번역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의 구체적인 것이 물질로 연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 상반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을 보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2절의 봉사의 직무가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직무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의 직무 역시 디아코니아의 번역이며 후한 연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주목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의 봉사의 직무가 하반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성도들의 부족함을 연보로 많이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제 디아코니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자가 디아코니아를 실천한다고 하면 마르다처럼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주목할 점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는 주로 교제로 번역되기도 하는 코이노니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이 디아코니아의 번역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별개의 사명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두 가지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다섯 가지는 전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다섯 가지를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충실한 자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전도 교육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를 잘 실천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 중 가장 많은 횟수의 단어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 함은 디아코니아 인칭형 명사 디아코노스가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기에 집사 직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분 디아코니아는 사도의 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즉 직분은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사도직은 없지만 교회 내에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 개념이 오늘날 많이 변질이 되어 있기에 직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길 점은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직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에 계급이 없기에 직함이 있는 직분을 받으려고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직함을 받지 않더라도 그 대신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 또는 직함이 없는 직분을 맡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왜 맡기셨겠습니까? 직분을 통해 교회에서 명예를 얻거나 권력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직분 맡은 자가 얻을 유익보다도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직분은 곧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길 때에 이 감사가 있습니다. 남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육체는 힘들지만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한 부분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자신에게 직분, 즉 디아코니아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로 감사하게 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좋은 집을 갖게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까? 이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꼭 직함이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직함이 없더라도 직분을 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직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권력과 계급으로 변질된 직함의 유무에 상관없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교회 내외와 상관없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출석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인 몸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알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디아코니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주님의 명령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난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이 모일 때 발생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이 모여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즉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디아코니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곧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서 디아코니아는 곧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실추된 가견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 직분을 맡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자신이 건강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건강한 100주년 기념교회, 건강한 한국교회, 건강한 가견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